구약성경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청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잠언 31장은 우리가 잠언 중에서 가장 잘 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른바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단락 때문에 우리에게 그동안 세계를 막론하고 많은 기독교 안에서 현숙한 여인, 즉 지혜롭고 참 슬기로운 그런 여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자상, 아름다운 여자상, 이상적인 여자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아내상,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나는 이런 여자는 못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너무 어렵다, 너무 엄청난 여자인데 이런 여자가 되란 말인가 하면서 좀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가를 살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31장의 오늘 본문은 그 이전 문맥의 그 3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 31장은 정말 특이한 이유가 잠언이 원래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장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에 의해서 결말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 사람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 31장 1절에서 이것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고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훈계한 내용이라고 선언됩니다. 그래서 타이틀 자체는 르무엘 왕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그 왕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훈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원 저작권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의 왕인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방의 왕이었거나 혹은 분열왕국 시기에 르무엘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이었을 가능성은 잠언 31장 2절의 말씀과 또 3절의 말씀에서 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유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 유추가 좀 가능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31장 2절에 내 아들아 하는 부분에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그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민족의 언어인데 그 민족의 언어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다른 언어입니다. 이방의 언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아들이라는 말에서 아람어를 썼고 또 3절에 가면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말에서 왕들이라는 단어도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굳이 자기 아들을 부르는 명칭에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 행하고 싶어 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왕으로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말할 때이 왕들이란 말도 아람으로 쓴 것을 보면은 이 왕이, 르무엘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장 크게 제공하는 부분이죠. 이 아람어는 주로 이스라엘 북부의 그 아람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가 있던 그 시대에 그 민족과 제국의 공용어로 사용됐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르무엘이 솔로몬 시절에 뛰어난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왔다가 솔로몬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보고 회개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뒤에 그 아람어권 국가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왕족의 영향으로 이 르무엘 왕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그 이후 시기에, 솔로몬 이후 시기에 아람어권 국가가 있던 그 지역의 왕인데 신앙이 어찌어찌하여 전파되어 가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열 왕국 시기에 남유다의 왕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의로운 왕 히스기야 때에 유다 고위 관직에 있던 인물들은 아람 방언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아주 팽창시키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그큰 영향력과 또 아람의 만만치 않은 영향력 그 사이에서 남유다도 아람어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고위 관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산헤립과 그 아수르 군대의 포위를 받았을 때그 산헤립 왕의 신하가 와서 너희들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움을 막 주니까 그 유다 관리들이 우리가 알겠으니까 그만하십시오. 우리 백성들 겁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말을 아니까 당신들이 사용하는 아람 말로 우리한테 말하고 유다 말로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아람말로 말하면 아직 백성들은 잘 모르는 시대지만 고위 관직과 왕족들은 아람어를 어느 정도 알수 있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람어의 그런 위상이 높아졌을 시기에 남유다의 왕이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들인 그 르무엘에게 여호와의 교훈으로 훈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그 1절에서 9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조금 전에 조금 말씀드렸으니 2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대로 말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사실 좀 다른 말입니다. 그 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랴 하는 말이 세번 반복되죠. 근데 히브리 말에서 이렇게 무엇이냐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되는 구조는 보통 하지 마라, 안 된다, 아니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문체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아니 된다 내 아들아, 아니 된다 내 태의 아들아, 아니 된다 내가 한 서원의 아들아, 그러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무엘의 어머니는 다정하면서도 다급하게 지금 자기 아들을 부르는 것이죠. 아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가 애타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밑에서 자란 아들, 내 태에서 난 내 아들, 내가 여호와께 그분을 섬기도록 키우고 바치겠다라고 서원했던 그 아들인데 여호와께 뭔가 심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내 아들아, 안 된다.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어떤 잘못이었을까요? 3,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르무엘 왕이 자기 곁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두는 일,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일과 또 왕들을 멸망시켜서 세력을 늘리는 일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4절로 가면은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왕한테. 이 둘은 언뜻 보면 좀 다른 얘기처럼 보입니다. 여색과 야심, 그리고 술을 즐김, 이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서로 다른 죄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그러냐면은 먼저 여색과 야심을 보면은 이 두 죄악은 온갖 육체의 정욕들을 상징하는 대표 주자들입니다. 여색과 야심. 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의 가치란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술을 즐김에 대한 경고에서 나오는 것은 좀 다른 얘기 같아 보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신앙인은 술 취하면 안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돼,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경고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는 정말 그 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앞서 말한 그 여색과 야심, 이런 것들을 탐닉하고 그것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잠언 전체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 나타나는 통일된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대한 이미지가 잠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잠언 20장 1절을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가면은 더욱더 적나라하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사람의 비유에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아리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하면서 쭉쭉쭉쭉 나오면서 그 술이 가지고 있는 취할 때 나오는 신체적인 반응과 정서적인 그 결과가 세상의 죄에 탐닉하는 죄인의 삶과 양태가 실상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를 합니다. 세상의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잠언에서 붉고 또 잔에서 번쩍이고 빛깔 좋은 그런 포도주와 같다고 말이 됩니다. 또 마실 때 부드럽게 넘어가죠. 보기에 아름답고 세련됩니다. 지혜로워 보이죠. 맛도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지옥의 형벌로 나를 무는 독사가 되어서 나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주에 거하게 취한 사람은 바로 세상의 원리에 충실한 세상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저 사람은 정말 지혜자야. 저 사람은 정말 철학자야.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신앙과 관련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러한 지혜자일수록 이 포도주에 거하게 취한 술주정뱅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포도주로 묘사될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17장 2절에서 세상의 원리를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의 손에 아주 큰 포도주 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들고 있는 그 포도주 아주 빛깔 좋고 세련돼 보이는 그 지혜 세상의 지혜 그것이 바로 포도주인 거죠. 독주인 것입니다. 이제 왜 루멀 왕의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지 좀 아시겠죠. 단순히 신앙에는 알코올을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찬식에도 우리가 마실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주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취해서 하나님 법이 무엇인지 분간도 못하고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가면은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잘못 판결한다. 그들을 억울하고 슬프게 만들 것이다. 술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6절, 7절에 가면은 독주와 포도주는 각기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줘서 마시게 해라. 그들이 마시고 고통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마시게 해서 고통을 잊어버리게 잘 배려해주고 너는 마시지 마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안타까운 사정을 잇는 자들을 위로하란 말이 아니라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문맥상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멸망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온통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하지만 너희는 그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이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 정말로 내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 내가 충실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상으로 봤을 때 내가 항상 부족해 보이고 세상의 원리상으로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근심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와 독주를 주라는 것이죠. 마셔. 너희는 그걸 마시면은 고통을 잊어버리겠지. 하지만 르무에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술을 마시지 마라.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의 이러한 명령을 받은 이유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많은 나라에서 그랬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 주된 임무가 재판이었습니다. 판결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억울한 자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와서 왕이여 내 송사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술을 마셨다가는 그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원리라는 포도주를 마시면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도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가 나오고 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역시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가 왕자의 신분을 사용해서 체갑니다. 아버지한테 재판받지 말고 나한테 받아. 나도 왕족이야 하면서 나한테 끌어와서 그 재판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자기가 그 사정을 잘 알아주는 것처럼 묘사하면서요. 또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백성의 송사를 듣고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고, 그 말대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솔로몬의 행적은 재판이었죠. 아기의 친어머니를 창녀 가운데서 가리는 그 재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도 남유다 왕들에게 요구된 건 역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왜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왕의 본분을 잊어버렸느냐? 라고 책망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선한 사람인 것을 분별하여서 재판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오늘 르멜 왕의 어머니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현숙한 여인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왕의 역할과 현숙한 여인, 언뜻 보면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다시 보면은 왕의 이 합당한 삶이 있으려면은 현숙한 여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현숙한 여인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특정 여인이나 어떤 아내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이 현숙한 여인을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 달락은 아주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로 보면 절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한 절 한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현상 가족의 밤에서 사행시를 짓는 것처럼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예배 하면은 가 해서 뭐 가정이 뭐 그 다음에 정 해서 정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이 10절에서 31절까지 내용도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를 다 써서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A, B, C, D, E, F, G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천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번역이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낳았죠. 현숙한 하니까 정말 어제고 또 말주변 적고 또 얌전하고 또 어질고 정말 슬기롭고 그런 여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여기서 현숙한이란 말은 전혀 180도 다른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얌전한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능력이 충만해서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장군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현숙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는 구약에서 싸움에 능한 장수들을 묘사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능숙하고 능력 있게 하는 관리들을 묘사할 때도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여인은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처럼 여걸이란 거죠. 여걸. 그래서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남자의 버금갈 만큼 아니면 남자보다 더 뛰어날 만큼 정말 능력 있고 파워풀한 원더우먼인 거죠. 근데 어째서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역동적인 명칭을 붙였는가 하면은 이어지는 내용 속에 답이 있습니다. 11절 가면은 이 여인이 남편으로 지닌 사람은 이 여인을 남편으로 지닌 사람은 걱정 없이 아내를 믿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인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더니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뢰하죠. 그리고 12절은 그런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또 13절 가면은 여인이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걸 정확히 말하면은 부지런히 일한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는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래도 한 남자의 아내 된 사람이 이 고대 이스라엘 근동 사회에서 했을 법한 내용이죠. 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14절부터가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해지게 만드는 반전을 가져옵니다. 여기까지는 여자가 할 법한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다음에는 여인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어떤 여인이 고대 근동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했는지 절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여 일하고 양식을 바다 건너까지 가서 교환해 옵니다. 이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15절에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도 정하에 맡겨줍니다. 잠도 없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밤중에 일어나 가족들 먹일 음식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음식이란 단어는 재밌는데요. 아주 재밌는데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사람의 먹거리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원래 보면은 성경에서 사자가 그 움켜쥐고 있는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냥한, 맹수들이 사냥한 그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치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사냥에 성공한 그 사자가 영양이나 누대나 그런 것들을 물고 무리에게 돌아와서 밥 가져왔다 하면서 탁 놓고 맛있게 뜯어먹게 하는 그런 전사 같은 이미지.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인이 사냥감을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 역시 고대 근동의 여인이 하는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당대 여인이 아니라 남자들이 하는 일을 혼자서 전부 다 클리어해버리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밭도 어떠한가 살펴봐서 이 밭이 정말 좋은 밭인가 그리고 사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여러 사람이 정말 같이 일해야 되는 그 포도원도 짓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원을 지을 때 그 고대 근동에서는 바위산에 비탈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식의 그런 과수원이 아니고 돌투성이 그 산을 캐고 돌을 캐내서 계단식으로 지었습니다. 계단식으로 계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짓고 울타리도 만들고 가시덤불도 둘러서 동물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엄청난 대규모 작업이었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는 남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자 혼자서 포도원을 일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팔을 힘있게 묶고 또 장사가 잘 되게 합니다. 준비도 잘합니다. 또 그거에 맞게 궁핍한 자에게 손을 벌려서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21절에 가면은 이 여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라고 묘사됩니다. 눈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홍색 옷은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이 악한 왕이었으나 그래도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을 홍색 옷으로 입혀줬다라는 노래를 하는데요. 그래서 왕족이 부여할 수 있는 부유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이니까 눈이 오는 그 추운 겨울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집안 사람들은 괜찮아. 왜냐? 부유하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죠. 눈이 와도. 그래서 이런 표현이 계속 비슷하게 나오고 23절을 보면은 남편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나옵니다. 예, 남자는 뭘 하나 싶었죠. 대체 남자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예, 남편은 그 이번에도 유익만 누립니다.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유익만 누린다고 하면 좀 너무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을 누리되 또 존귀한 자가 되고 또 공의로운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장로들과 함께 앉았다는 것은 장로들이 당대에 성문에 항상 앉아서 그 백성의 송사를 듣고 재판하고 성읍의 일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장로 중에 한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편은 이 여인 때문에 권위가 서고 장로로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 덕분에 성문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권위가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24에서 27절 보겠습니다. 24에서 27절을 보면은 다시 여인에 대한 묘사로 좀 돌아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옷들을 만들고 팔고 또 능력과 존귀가 그네의 옷이다라고 표현될 만큼 고귀한 사람입니다. 또그 말을 이어서 25절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후일을 웃으며라는 말입니다. 이 후일을 웃으며라는 말은 원래 장차 올 날을 비웃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죠. 장차 올 날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고 부단한 날입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은 미래, 장차 올 날을 비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탕하게 하하 올 테면 와봐라 하는 그런 식으로 딱 자신감 있게 서가지고 비웃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여자입니다. 또이 여인은 입을 열 때면 지혜가 나오고 혀에는 인내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실제로 존재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런, 특히 여성분들이, 내가 이런 여자가 될수 있는가? 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도 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여인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설명드리기 전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오늘 본문 첫 절인 10절에 나왔듯이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해서 정말 아무리 내가 높은 값을 주더라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라도 이런 여자가 있다면은 정말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너 그렇게 해봐도 얻기 힘들 거야?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능력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잠언 전체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전체에서 여자가 의인화로 되어서 어떤 특정한 가치와 원리에 대해서 비유로 등장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잠언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잠언은 그 내용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지혜를 여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자는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악한 여자인 음녀에 대비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 음녀는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정말 매혹적이지만 그 여자를 따라갔다가는 내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혜는 나에게 와서 들으면은 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성을 생각했을 때 오늘 잠언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이 능력의 여인은 어떤 특정 개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바로 능력의 여인이다. 이런 여자다. 그 지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부분인 29절을 보면은 남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남편이 덕행 있는 여자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기서 덕행이란 말도 능력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다고 하는 여자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많다. 세상의 원리, 민주주의도 능력이 많아 보이고, 자본주의도 능력이 많아 보이고, 철학도 능력이 많아 보이고, 진화론도 능력이 많아 보이고, 과학도 능력이 많아 보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당신에 비할 바는 못 되는군요 라고 남편이 감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 내용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는 바로 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놀라운 표현인데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래 할렐루야 할 때 나오는 그 찬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단어가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용도로도 사용된 예는 있긴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관리들이 사라를 보고 우와 예쁘다 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란 여자 미모가 장난 아닙니다 하면서 칭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칭찬을 넘어서서 거의 찬양에 가까운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하냐면은 마지막 절인 31절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 때문입니다. 31절 보시면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서는 원래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좀 다른 말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처음에 첫 문장은 너희는 그녀에게 그녀의 손으로부터 나온 열매를 돌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소득 중에서 11조를 바치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그 공로를 너희가 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영광을 취하지 말고 너희가 그 여인 지혜 때문에 그렇게 능력의 여인 때문에 유익을 받았으니 너희가 받은 유익 중에 일부를 그녀의 것으로 돌리면서 너희가 받은 유익이 모두 그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은 그리고 그녀가 행한 그 일들이 성문에서 그녀를 칭송하게 만들어라 라고 나옵니다. 좀 다른 말이죠 많이. 그래서 그녀가 했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조차 성문에서 즉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옳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여인의 위대함을 찬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거의 하나님급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인은 왜 굳이 아내로 그런 묘사되었는가라는 점을 궁금하게 합니다. 왜 굳이 그럼 지혜를 아내라고 묘사했을까? 남편은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은 잠언의 5장 내용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5장은 솔로몬이 지은 부분인데 거기서 5장을 보면은 솔로몬은 지혜를 가리켜서 젊어서 취한 너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아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해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라는 말이 잠언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 너의 첫 번째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란 여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복을 가져다 주는 여인은 지혜를 아내로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사람의 진주나 금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내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말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이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여인은 이 능력의 여인은 그리스도인 아내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경외를 상징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드러내는 부분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말라기 2장 10에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말라기 2장 10에서 14절은 하나님 백성이 이 지혜와 언약적 관계, 아내로서 나의 아내로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지혜에 대한 내용을 언약 자체로 바꿔서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 내용이 그 지혜가 언약인데, 너희 조상들의 언약인데, 곧그 언약은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선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우상숭배와 세상 원리를 따른 죄악을 규탄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쭉쭉쭉쭉 내려가서 14절 가면은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면서 너 바람폈어라고 말합니다.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바람폈어.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이제 왜 하필 아내인지, 왜 하필 능력의 여인인지 알게 되었죠.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을 언급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원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식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잠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엇이죠? 전도서죠. 하지만 이스라엘식 순서는 다릅니다. 잠언 뒤에 룻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이상한 점을 좀 캐치할 수 있죠. 특정 여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룻기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인상은, 룻은 현숙한 여인인데, 라는 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순서, 히브리시 순서에는 룻기가 이 잠언의 마지막 내용 바로 뒤이어서 나온다. 근데 룻은 그 내용상으로도 정말 보아스에 의해서 이렇게 묘사됩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1절 보면은 그런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이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대로 똑같이 잠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봐라. 특정 여인에게 사용되지 않느냐? 그러면 잠언 31장 내용도 어떤 여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본다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룻은 룻기 어느 곳에서도 이 능력의 여인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룻은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긴 하지만 남편을 잃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기업까지 빼앗길 위험에 처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무능력자입니다. 능력자도 아닙니다. 룻은 무능력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긴 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룻을 구원하는 존재로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에게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 전에 이미 룻기 2장에서 1절 보면은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 히브리어를 보면은 능력이 있는 남자라고 묘사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보아스가 먼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게 되죠. 잠깐만. 그러면은 보아스도 룻도 둘다 능력이 있다는 말이 사용됐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이런 사실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두 사람, 보아스와 룻, 이두 사람이 각기 다른 자리에서 다른 성별과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둘다 똑같이 이 능력의 여인, 지혜라는 여호와 경외를 꼭 붙잡고 나의 아내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각자가요. 각자가 자기의 아내라는 그 언약 맺은 존재로서 여호와의 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갔던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사람 다그 지혜라는 능력의 여인으로부터 유익을 받죠. 룻은 구원을 받습니다. 기업 무릇자가 나타나서 나의 속량을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었던 나의 남편이 되어주고 자식이 없는 나에게 자식을 낳아줍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는 룻기 전체를 보면은 늙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늙을 때까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이방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이방 여인이 룻을 만나서 드디어 아내가 생깁니다. 드디어 후사가 생깁니다. 둘 다 유익을 얻었죠. 어느 한쪽에게만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이는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주어지죠. 그러니 이 두 사람 역시 현숙한 여인, 이 능력의 여인이 아니라 능력의 여인에게 붙들려서 유익을 받은 수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능력의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유익과 구원이 베풀어지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능력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그 능력의 여인과 언약관계로서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도 역시 그 능력을 재물 때문에 능력이 있단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고 과부가 된 룻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긍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보아스는 참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를 아니한 사람이구나 라는 찬탄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불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죠.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보아스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 자기가 아내로 삼고 있는 그 지혜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룻이 낳은 아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룻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남편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식으로 인정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도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것이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룻을 도와줍니다. 나에게 유익이 돌아온 게 없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난하고 안타까운 여인 나에게 구원을 찾아 부탁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내인 능력의 여인 지혜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결정들과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능력의 여인은 아낌없이 도와줍니다. 능력을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능력의 여인이 보이지 않게 싹 배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아내로 맞이한 신실한 자들이 어떠한 구원과 유익을 받는가? 과연 룻을 왕의 어머니가 말한 대로 받는가?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총체인 지혜, 이 능력의 여인, 이 여거를 단 하나의 아내로서 세상의 원리와 바람 피우지 말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아내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여인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언약 관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의 여인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또 유익을 기쁨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의 여인과 행복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을 인생의 끝날까지 각자가 남자든 여자든 잘 해가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잠언 31장 이 마지막 잠언을 통해서 룻을 왕의 어머니를 통해 주님의 지혜, 이 능력의 여인이 어떠한 고귀한 자인지 또 그 여인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그 여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나의 아내로서 굳게 삼고 지키고 세상의 원리, 그 음녀의 홀이는 눈과 그 번쩍이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능력자 주께서 베풀어주신 이 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아름답고 매혹적입니다. 그 매혹이 너무 뛰어나서 때로는 넘어지려 할 때도 있습니다.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 능력의 여인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이 여인에게,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에 나의 모든 유익과 모든 구원이 나왔다라는 고백을 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218.